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3일 수요일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널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역대지하입니다.
5장.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마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분이 됩니다. 내가 다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리라는 우리의 희망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희망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곧 사랑을 통해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하려고 여러분을 설득하는 데 쓰인 논쟁들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 말고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 벌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꼭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당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가르친다면 십자가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례 문제로 여러분을 선동하는 그 사람들은 할례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자신들을 거세까지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살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핑계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워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율법 전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서로를 물어뜯고 집어삼키려 들면 여러분 모두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을 바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것을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수 없게 하려고 이 둘이 서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여러분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이 저지르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성적 부도덕,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미움, 다툼, 질투, 성냄, 이기적인 야망, 분열, 분파, 시기, 술취함,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는 연회,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처럼 지금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도 예수께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적인 본성과 거기에서 나오는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우리는 잘난 채 우쭐거리거나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맙시다.
Blessed Rock of Ages,
Rock of Ages, I am trusting now, dear Lord, in Thee.
Dear Lord, in Thee, I'm trusting.
Keep me till my journey's ended.
Journey's ended. Keep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the
storm clouds gather, keep me
till the sun comes shining through.
Come shining through the shadows.
Keep me till my work is over.
My work is over. Keep me
till I bid this world adieu.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When my journey
is completed, Savior,
and there's no more work to do,
no work to do, O blessed
Savior, guide my weary spirit,
weary spirit, to that
happy land beyond the blue. Hide me, O blessed Rock of Ages.
Hide me
till Thy blessed face I see.
Thy face I see in glory.
When the storm around me rages,
round me rages, blessed
Rock of Ages, hide Thou me.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에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역대치하 제27장. 요담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대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북쪽문을 만들어 세웠고 오벨 성벽도 더 연장하여 쌓았다. 유다의 산간지방에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살림 지역에는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더욱이 그는 암몬자손 왕들과 싸워서 이겼다. 그 해에 암몬자손은 은 100달란트와 밀 만석과 보리 만석을 조공으로 바쳤고 그 다음 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암몬 자손은 같은 양으로 조공을 바쳤다. 요담은 주 그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며 살았으므로 점점 강해졌다. 요담이 다스리던 기간에 생긴 다른 사건들, 그가 전쟁에 나가 싸운 것과 그의 행적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대 동안 다스렸다. 요담이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다.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 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열성을 듣고서 많은 사람이 분발하였습니다. 내가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우리가 이 일로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리로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진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해서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앞에 8장에 연결되고 있는 내용은 연보의 또 다른 측면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보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삶이 다른 교회나 사람들에게 열심을 불러일으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보의 즉흥적인 면보다는 믿음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드려져야 하는가에 대한 경계도 주고 있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부요함을 위하여 가난해지신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호소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8장 9절에 주님께 넉넉히 드림이 역시 넉넉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신비도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격려합니다. 8장 12절에서 한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했던 교훈과 함께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시지만 인색함으로나 마지못해 내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심을 경계의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결국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은혜의 역사 뒤에는 고린도 교회들의 자발적인 연보에 대한 자세가 큰 역할을 했음을 바울은 기억나게 하면서 그러한 저들의 처음의 생각으로 이제는 마게도냐 교우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언제나 미리 준비된 연보여야 합니다. 즉흥적이거나 또는 사람들의 어떤 부추김에 의해서 연보를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그러한 자세는 교회에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2절 말씀 중심으로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한 열심입니다. 연보는 분명 성도를 섬기는 일이면서도 드리는 사람은 사람에게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그 드리는 것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한 것이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연보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지만은 그것이 결국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짐을 여기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모범이었습니다. 2절 상반절에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유럽에는 물론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빌립보를 비롯해서 베리아까지의 마케도냐, 물론 데살로니가도 포함되겠지만 또 아덴이나 또는 고린도 같은 아가야 같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이런 결심을 나타내므로 마케도냐에 있는 유럽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퍽 많은 열심을 내게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신학적 모범이 많은 사람을 격려하였다고 2절 하반절에 말하죠.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근데 분발이 뭐냐 하면 에레디조라는 말로 자극하다, 흥분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분내는 것에 흥분되고 자극되기 쉽습니다. 좋지 않은 육신적인 일들에 자극되고 흥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극되고 흥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들은 도전시켜놓고 당사자는 뒤처져 버린다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부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복음을 널리 널리 전파한 바울이 자신이 그 복음 속에서 재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일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 속에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각자 자신입니다. 좋은 일에 많은 사람들을 분발시키고 열심 내게 하는 그런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준비된 연보로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나 사람을 모범으로 신앙의 실천을 증거했을 때 그것이 실천되지 못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이 이중적으로 낙심을 시키게 되고 믿음의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3절인데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 신뢰를 잃게 되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믿음도 의심하게 될 수 있다는 두려운 안타까움입니다. 서로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고 4절에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결국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랑했던 바울의 말, 바울 말이 특히 중요한 건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까지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는 거지요. 준비하여 참 연보이기 때문이라 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는데 여기 약속한 연보나 또 참 연보가 다 율로기야 칭찬, 찬양, 축복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쓰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억지라는 말은 플레오넥시아, 탐욕이나 사기, 강탈, 욕심 같은 의미를 가진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거나 자신의 부지런함을 나타내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탐욕스러운 것이고 욕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니까 매 안식 후 첫날에 이를 얻은 대로 드리게 하여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들에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느냐, 중하냐 이런 부추김으로 그들에게 연보를 내라고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공부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추겨서 드리는 연보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지요. 언제나 준비해서 드린 연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연보다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과 관계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영광을 드리지 못할 망정, 욕을 드려서는 안 되겠지요. 세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억지로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이미 이 사실을 나누어온 바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자 창조주십니다. 주님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무엇이든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부스러기를 드린다면 그것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며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연보의 자세와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는 솔로몬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여롭게 살았던 솔로몬이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해지고 또 남을 윤택하게 한 사람도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절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 대단히 일반적인 객관적인 논리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랬는데 여기 많이라는 말이 바로 역시 칭찬, 찬양, 축복이라는 율로기아, 연보라는 말과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복으로 여기고 드리는 사람은 역시 복을 거둡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한다. 7절 상반절인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또는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된다. 7절 중간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오히려 이런 사람은 연보 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 주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2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네, 12장 8절 상반절에 나온 지혜는 히브리어로 세켈인데요. 매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통찰력을 갖춘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이 지니고 있는 여러 측면을 볼 수 있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와 반대로 마음이 굽은 자는 상황을 정확히 보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울퉁불퉁한 렌즈로 세상을 관찰하는 사람과도 같아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에 따른 결과들이 좋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굽은 자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로와 관련해서 데니 페트릴로가 Truth for Today에 기고한 글에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측면을 잘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기는커녕 기본적인 양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그 사람이 상황을 파악하는 눈은 악한 동기 때문에 뒤틀려 있습니다. 악한 동기를 지배하는 가장 큰 정서는 탐욕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에게 유리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 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만을 위해 사는 태도가 꽤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굽었다고 해도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꽤 괜찮은 인상을 주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이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늘 지니고 살아온 이기적인 목적이 들통나는 때가 오고 맙니다. 그 상황이 잠언 12장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그런데 세상 일이 항상 이렇게 지혜대로 칭찬을 받고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잠언은 그러한 긴장을 상기시키면서 지혜를 거듭 촉구하는 책입니다. 1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비천이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을 갖춘 사람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천이 여김을 받는 일이 꽤 자주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대단치 않게 여기는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보면 종을 부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이 꽤 높고 허드렛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청승맞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그 사람이 누리는 부요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은 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자신과 동료들을 어떻게 묘사했는지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진리를 크게 깨닫고 경건하게 살면서 복음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그러한 헌신이 보람찬 결실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값진 보화와도 같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배척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삽시다.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경제적인 측면에 여유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경제적인 여유까지 내 몫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잠언 12장 9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일을 하나씩 스스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하죠. 그런데 스스로 하면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어리석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은 실제로 이루어놓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고 존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자꾸 높이는데 실제로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은 실제로 해온 일, 실제로 하고 있는 일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집에 가보면 상황이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핍절한 자의 형편이 있는 그대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농담이 생각납니다. 의학 관련 기사를 읽으면 전부가 내 얘기 같다고 합니다. 요즘 자주 피곤하십니까?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자주 깨고 많이 자도 개운하지가 않으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기사를 보면 이건 딱 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학 관련 기사 가운데 예외가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관련 기사를 읽으면 이건 딱 내 친구 얘기입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친구를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과 관련된 기사를 읽다 보면 이건 딱 그 친구 이야기네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네, 농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정말 비상한 통찰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농담을 농담 같지 않게 소개한 이유는 저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기 위함입니다. 잠언 12장을 읽으면서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이 처한 형편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로운 것은 배우고 어리석은 모습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을 읽다가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질 때는 잠시 멈추어서 기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2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멸시를 받고 음식이 핍절한 자의 태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4절에서 7절까지 본 내용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처지에 처한 남자에게는 통찰력도 없고 현명한 아내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타인의 시선을 끄는 방법은 자기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스스로의 생계를 꾸리기도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느라 기울인 헛된 노력과 허비한 시간을 자기를 발전시키고 타인을 섬기는 데 썼다면 크게 달라졌을 상황입니다. 멸시를 받고 음식이 핍절한 상황은 다양한 이유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인생의 어느 시기, 아주 힘들었던 그때가 떠오르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지금 매우 힘든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께 잠언에서 말씀하는 복잡한 현실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도 힘들어 알 수 없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복잡함을 꿰뚫는 간결함과 평안함과 풍성함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연 속에서도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자연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쁜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사망이 없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슬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